안녕하세요. 1시간이 조금 넘었네요. 예, 채팅창 시간이 좀 틀렸나 본데 고쳐야 되겠네요. 채팅창이 한 4분, 5분 정도 늦는 거로 나오네요. 서버가 아마 시간이 틀렸는데 아마 몇번 다운돼가지고 시간 오차가 생겼나 보네요. 고쳐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참여해주신 분 밑에서부터 아마 불러드려야 될 모양인데 리베크롬님, 김미수님, 정인하트님, 김지은별님 감사드립니다. 백금마누라님, 푸드라고님도 로그인해 계시네요. 코코아0710님 감사드려요. 보니맘님은 글쎄, 이유를 잘 모르겠네. 뜰 때도 있고, 안뜰 때도 있고. 요즘 뭐, 메르스다 뭐다 그래갖고, 좀 어수선한데. 음악방송이 아니니까,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채팅창에 관련된, 질문을 올려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뭐,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관련된 것도 좋고, 뭐, 아닌 것도 상관없어요. 오늘은 그 토마크레 글 남겨주신 분세분 계시는데요. 김지은 별님께서 임신 중에 복대하는 문제에 대해서 글을 올려주셨네요. 뭐 복대를 꼭 하도록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불편하면 하는 거예요. 뭐 아무래도 이렇게 배도 불러져서 무게가 하중이 아래로 자꾸 쏠리니까 좀 하면은 좀 편안하게 느껴지는 느낌은 있죠. 좀 튼살도 좀 방지될 수 있다고도 하고, 다만 너무 꽉 조이게끔 하면 안될 겁니다. 하셔도 돼요. 애플1831님께서는 출생 시간을 언제로 보냐고 여쭤보셨네요. 출생 시간이 아기 머리가 나오는 시간일지, 아기 몸이 나온 시간일지 다, 아니면 탯줄을 절단한 시간일지, 태반이 나온, 다 나온 시간일지.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시나 모르겠네요. 머리가 나온 시간일지, 발까지 다 빠져나온 시간일지, 탯줄을 자른 시간일지, 태반까지 다 나온 시간일지, 궁금하실 텐데, 출생 시간은 아기 몸이 다 빠져나온 시간을 출생 시간이라고 해요. 탯줄을 자른 시간이거나 태반이 나온 시간은 아니에요. 답변이 네, 포드라곤님께서 맞추셨네요. 네, 발까지 나온 시간을 출생 시간으로 쳐요. 세 번째 포드라곤님께서 임신과 면역력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뭐 잠을 잘못 자고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질문해 주셨는데. 요즘 뭐 이렇게 메르스 때문에 걱정도 되는 분들 많이 있고 그런 것 같아서 그 점에 관련해서 조금 더 설명드릴 텐데요. 임신 중에는 면역성이 떨어진다고 하는 보고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는 보고도 있고 그래요. 주장이 많아요. 보니맘님은 얼굴 못 보셨나 봐요. 머리 잘랐어요. 한 일주일 전에. 이미 한참 됐는데. 예, 한참 됐는데, 뒷북 치시는가 봐요. 이 산부인과에서는 이 사람의 몸을 대상, 다른 분야도 그렇지만 사람의 몸인데다가 태아를 대상으로 하고 이러는 거기 때문에 사람을 대상으로 무언가 실험을 해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 학설들이 분분해가지고, 뭐, 확립된 하나의 학설이, 가설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언뜻 생각하면 면역성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좀 높게 생각이 들죠. 그 이유는, 이제, 우리 몸의 면역성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외부의 어떤 이물질, 그것이 뭐 세균일 수도 있고, 무슨, 그냥 알러전 같은 거, 알레르기 물질 같은 그런 어떤 뭐 꽃가루나 이런 걸 수도 있고, 하여튼 외부의 어떤 물질에 대해서, 우리 몸으로 침투하는 경우, 그걸 막는, 능력을 말하는 거잖아요. 면역이라는 게, 저항력이라는 것이. 근데 이렇게 엄밀히 따지고 보면은 태아도 산모 입장에서는 이물질이에요. 본인의 몸에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게 아니기 때문에 태아가 몸에서 이렇게 착상이 되게 되면, 그러니까 수정란이 착상이 되고 자라게 되는 거를 원칙적으로는 몸에서 거부를 해야 되는 게 맞죠. 왜냐하면 이물질이 침투한 거니까, 어쨌든. 그런데 그런 이물질인 태아를 만약에 거부하는 반응이 몸에서 일어나면, 임신해서 출산할 수가 없죠. 종족이 번식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면역성이 일시적으로 저항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 아니냐,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막연히 아마 저항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정 부분 그런 점이 있어요. 사실은 태아를 공격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수정란을 공격하지 않도록 우리 몸에서 굉장히 복잡한 작용에 의해서 공격하지 않도록 하는 어떤 팩터라고 하는데, 블록킹 팩터라고 해요. 그런 것들이 생성이 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얘기들을 하죠. 원칙적으로는 공격을 해서 제거를 해야 되는데, 물론 이물질이 꼭 외부에서만 들어오는 건 아니고 우리 몸 내부에 있는 것에 대해서 공격을 하기도 해요. 그런 걸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해요. 대표적인 게 갑상선 염증 같은 것이 그런 거죠. 뭐이 중에는 있나 모르겠는데, 갑상선 염증이나 류마티스, 뭐 홍반성 낭창 이런 것들은 모두 외부에 어떤 이물질이 들어온 게 아니고 원래 내 몸에 있던 조직에 대해서 다른 그 물질이라고 이렇게 잘못 판단을 해서 공격을 하는 것들이에요. 네, 채팅창에는 지금 다른 얘기에 제대혈 기증에 대해서 한참 얘기가 오고 가는 모양이네요. 네, 그래서 임신 중에는 면역성이 사실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 특별하게, 태아에 대해서만 특별하게, 공격하지 않도록 어떤 작용에 의해서 임신이 유지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사실 면역성, 면역, 저항력, 면역학이라고 해서 따로 있어요. 학과목이. 의과대학 공부할 때, 뭐, 내과학, 산부인과학, 뭐, 여러 가지 과목이 있는데, 그중에 면역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상당히 어려워요, 과목이. 이제 뭐 무슨 뭐 셀룰러 이뮤니티니 휴머럴 이뮤니티니 그래 갖고 굉장히 복잡한데, 뭐 임파고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 임파고도 그 중에 하나고. 근데 이 면역성은 좀 복잡하긴 한데, 사람마다 그 면역성이 좀 뛰어난 분이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고 그래요. 저처럼 건강한 사람들이 그런 면역성이 좀 뛰어나고,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 무슨 뭐 다른 여러 가지 뭐 만성 질환들 있죠. 왜 결핵이니 뭐 암이니 무슨 여러 가지 만성 소모성 질환이라고 하는데, 그런 질환을 가진 분들은 이 면역성이 전반적으로 떨어져요. 감염이 걸리기 쉽죠. 이번에 들으니까 뭐 메르스 감염자는 100명이 넘었고 사망자가 9명이라고 하는데, 이 9명이 모두 정상인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증 질환을 이미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서 이미 면역성이 많이 떨어져 있고, 면역성도 떨어져 있을 뿐 아니라 이제 장기들의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정상적이고 건강한 사람들은 감염 자체가 잘안 되고요. 감염이 돼도 이렇게 중한 상태로 가지를 않아요. 근데 임신 중에는 여러 가지 그런 이제 뭐 숙면을 취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면역성이 좀 떨어질 수 있죠. 그러나 임신 자체로 인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흡연이라든가 임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면역성을 다 낮출 수 있는 요인들이 돼요. 그래서 알려지기로는 임신 중에 일부 감염 질환, 그러니까 독감, 인플루엔자, 독감이죠. 독감과 같은 그 일부 폐질환은 감염이 되기가 좀 쉽고, 감염되면 좀 증상이 좀 치명적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임산부들이 독감 예방 접종을 맞으라고 하는 거예요. 임산부들하고 이제 노인분들하고. 그런데 임산부들이 이런 독감뿐만 아니라 모든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다 면역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른 대부분의 것에 대해서는 임신 중인 분들이나 아닌 분들이나 똑같아요. 더 특별히 떨어져 있지 않은데, 인플루엔자 같은 특별하게 몇 가지에 대해서는 조금 취약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독감의 접종 대상군에는 임산부가 포함이 돼 있죠. 참고로 이렇게 그뭐 메르스 뭐 메르스가 워낙 지금 시끄러우니까 뭐 그것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도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균이라는 건 이게 감염 경로가 있어요. 그냥 뭐다 똑같은 방법으로 감염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아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제일 무서운 건 공기를 통해서 감염이 되는 거예요. 제일 전파력이 제일 높죠. 옛날에 뭐 흑사병 같은 거, 페스트. 굉장히 유럽에 많은 사람이 죽었죠. 이렇게 공기를 통해서 전파되는데 공기를 쉬지 않고 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그러니까 공기가 오염되면서 파급력이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공기 전파되는 게 제일 무섭다고 하는 거고요. 이번에 메르스도 뭐 공기 전파가 되느냐 뭐 말이 많은데 공기 전파는 원래 안 되는 균으로 알려져 있어서 뭐 그런 거 걱정할 필요는 없죠. 두 번째가 수인성. 물을 통해서 전파되는 게 있어요. 콜레라 같은 거죠. 음식이나 물을 통해서 장티푸스 이런 건 물을 통해서 오염이 저기 전파가 되기 때문에 오염된 물을 같은 뭐 우물에 있는 오염된 물을 먹으면서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걸 먹은 사람이 그또뭐 토한 토사물이나 또그뭐 설사를 하잖아요. 그 설사한 게또 물로 들어가가지고 균이 콜레라 균이 이제 이렇게 물을 통해서 전파되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전파력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콜레라가 한번 돌면 그냥 수천 수만 명이 동시에 감염이 되죠. 메르스 같은 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세 번째가 이번에 메르스 같은 건데 비말 감염이라고 그래가지고 기침 이렇게 기관지에 묻어드는 그런 세균이 기침을 통해서 터져 나온 것이 공기 중에 있다가 감염되는 거. 이거 공기를 통하기는 하는데 이거는 공기 감염이라고 그러진 않고요. 이게 기침을 하는 사람 옆에 가까이 있을 때 기침한 사람 직접 뭐 얼굴을 뭐 맞았다든가 그 사람이 만진 기침하고 나서 만진 손에 무더니 균에 노출이 됐다든가 하는 이런 거 독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메르스도 독감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걸 비말 감염이라고 해요. 이런 사람들하고만 접촉하지 않으면 감염될 일이 없죠. 그래서 마스크들 많이 하고 다니시죠. 외국에서도 이런 그 감염 경로의 그 특성만 알면 뭐그 감염 경로만 조심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네 번째가 접촉 감염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져서 감염되는 거죠. 피부끼리 옴 옴 나무에 이제 감염이 되면은 이제 염증이 생기는 거죠. 뭐 헤르페스도 접촉 감염이에요. 헤르페스균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뭐 성관계든지 아니면 뭐 출산하면서든지 이렇게 피부 접촉이 되면은 그 병변이 노출됐을 때 피부 접촉이 되면 감염이 되죠. 근데 쉽지 않죠. 이렇게 피부를 통해서 감염되는 건 직접 피부 접촉이 일어나야 되니까. 에이즈 같은 거는 피부 접촉으로 감염되는 건 아니고요. 수혈이라든가 상처난 피부에 상처끼리 이렇게 접촉이 된다든가 하는 그런 경우에 감염 경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혈 같은 특수한 방법이 감염 경로를 가지고 있죠. 물론 이제 항문 성교라든가 이런 경우에 상처가 나니까 감염이 되기도 해서 동성애자들한테서 많이 발생해서 뭐 천벌이다라고 뭐 얘기하는데 그런 건 아니고 감염 경로가 그럴 뿐이에요. 동물을 매개로 한 감염도 있어요. 뭐 모기한테 물려가지고 감염되는 경우도 있고 뭐 있죠. 왜? 또뭐 뱀이라든가 이런 그 기생충에 감염된 뱀을 먹었다든가 뭐 톡소플라즈마라는 게 대표적으로 그런 거예요. 고양이에 기생하는 균인데 그 고양이에 있는 대변을 통해서 전파가 돼서 감염이 되는 이런 동물 매개 감염도 이렇게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감염 경로가 각각 다르게 있어요.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조심하시면 되는 거예요. 한때 그 나병이라고 해 문둥병 불렀던 거 있죠? 그 한센병이라고 여기서 부르는데 그거는 접촉 감염의 일종이에요. 사실은 만지면은 감염이 될수 있어요. 근데 과거에 유경수 여사든가요? 아마 그 한센병 환자들하고 이렇게 막 포옹도 하고 막 손도 잡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감동을 주었다고 하는 그런 기사가 있었죠. 접촉한다고 다 감염되는 게 아니고요. 저항력이 기본적으로 상당히 떨어져 있는 사람들한테서나 감염이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들이 감염이 되질 않아요. 그걸 아시고 뭐 그랬겠지만 이렇게 그 균의 특성에 대해서 잘 알면 지나치게 공포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에요. 메르스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지나친 공포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조심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지나친 공포감을 가질 필요가 없는데 우리나라 정부가 워낙 닥짓을 하도 해놔가지고 이번에도 보건당국에서 적절히 조치만 했다면 이미 벌써 다 우리가 잊어버리고 지냈어도 될 텐데 적절한 대응을 잘 못하는 바람에 국민들이 안 해도 될 걱정과 공포에 시달리게 되었죠. 아, 요새 뭐 병원도 보니까 오늘 환자분, 산모분 오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아직 오전에 몇분안 오셨는데, 저희 병원도 뭐 문제지만, 이, 경제가 참 큰일이에요. 너무 지나친 공포, 조심은 해야 되지만, 지나친 공포감은 가질 필요가 없다는, 말이고요. 참고로, 이제 결핵, 우리나라가 그, OECD 국가 중에서 결핵 발생률 1위인 나라예요. 그래서, 결핵하고 이제 대조를 해보자면, 결핵도 비슷하죠. 이 메르스 같은 거하고 다 폐질환이에요. 폐에 감염이 돼서. 물론 메르스는 기관지에 일으키는 거고, 결핵은 폐에 감염이 되는 거니까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둘다 호흡기 질환인데, 결핵은 2013년도 통계를 보면, 10만 명당 97명이 생겨요, 매년. 사망률이 5.2명. 10만 명당. 쉽게 얘기해서 1년에 2,000명, 10만 명당에 5.2명이니까 4천만 인구를 기준으로 하면, 매년 400명이 사망하고 있죠. 수만 명이 발생해서. 굉장히 사망률이, 400명이, 사망률이 굉장히 높고 발생률이 아주 높은데, 대책이 굉장히 미흡하죠. 비말이나 공기를 통해서 감염되는 거는 음압병동이라고 그래갖고, 요새 뭐 많이 나오대요, 보니까 방송에. 음압병동. 공기가 바깥으로 빠져나오지 못하게, 비말이나 공기가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특수 장치가 된 병실에서 치료를, 격리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음압시설을 가지고 있는 병원이 아주 적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메르스 때문에 뭐 음압 갑자기 난리인데, 원래 이 결핵이라든가 이런 공기를 어느 정도 경유해서 감염되는 질환 때문에 그런 게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10만 명당 97명이면 지금 OECD 평균에 한 7배 정도 되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높아요. 1등이에요, 우리나라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런 시설조차 제대로 되어 있질 않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하죠. 결핵 왕국이라 그래야 되나요? 결핵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많이 죽는지 대부분 사람들이 알지도 못해요, 사실은. 메르스는 아마 얼마간 두고는 봐야겠지만 아마 한 1, 2주 되면은 아마 잠잠해지겠죠. 그리고 독감 얼마 홍콩 독감도 그랬지만 한때 이렇게 유행을 해서 많은 감염자들이 생기긴 하지만 이게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한때 지나가고 마는 것인데 한때 지나가고 마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만큼 과거부터 결핵은 사실 굉장히 오래전부터 우리 국민병이라고 할 정도인데 과거부터 앓고 있는 병들에 대해서 평소에도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정부가 대책을 세웠어야 되는데 그랬다면 이번과 같은 사태도 훨씬 적절히 대처를 했겠죠. 항상 리더를 잘못 만나면 그 밑에 쫓아가는 국민들이 고생하는 거예요. 결핵 같은 경우는 왜 악이 나면은 여기도 그렇겠지만 BCG 아마 맞추잖아요. 경피용 보통 병원에서는 이제 경피용으로 많이 놓는데 옛날에 불주사라 갖고 맞으면 막 흉이 심하니까 요새는 그냥 좀 흉터 덜 남도록 경피용으로 여기 어깨 같은 데다 맞잖아요. 보험이 안 돼요, 아직도. 국가에서 무료 접종을 해주지 않고.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 생산을 못해요, 이걸. 결핵 왕국인데. 참 아이러니예요. 그래서 외국에서 수입해서 쓰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서 보험이 아직 적용이 안 되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국민적 관심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정부가 그냥 손 놓고 있는 거예요. 메르스나 또는 뭐 홍콩 독감이나 뭐 이런 거 한번 돌면 이런 거는 뭐, 그냥 뭐 이제 하도 이제 막그 비난이 심하니까 이제 어마때가 라서 잠깐 그때 관심을 가지죠, 정부가. 아까 그 임신 중에 면역성에 대해서 얘기하다 말았는데. 이번에도 뭐 임산부 감염된 분한분뭐 있느냐 마느냐 뭐 그러던데 아니기를 바랍니다. 임신 중에 감염하고 관련해서 좀 특이한 거는 뭐가 있냐면은 아까 태아를 공격하는 건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태아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 면역 기능이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보류되는 거예요. 공격하지 않도록.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뭐냐면 RH 음성 혈액형인 경우에. 아래 증성 혈액형인 경우에 태아가 아래 증성 혈액 아니 산모가 아래 증성 혈액형이면 이제 아빠는 아래치 양성일 경우에 둘다 아래치 음성이면 뭐 아기는 당연히 아래 증성이니까 뭐 문제될 게 없는데 산모가 아래 증성인데 아빠가 아래치 양성이면 아래치의 양성 인자가 우성이기 때문에 태아는 아래치 양성이 돼요. 그러니까 태아는 아래치 양성 혈액형을 가지고 있게 되고 산모는 아래치 음성 혈액형을 가지게 돼요. 이 반대의 경우는 문제가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아빠가 RH 음성이고 산모가 RH 양성이면은 아기는 RH 양성이 되거든요. 양성이 우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산모도 RH 양성, 아기도 RH 양성이니까 남자가 RH 음성인 경우는 문제가 되지를 않는데, 이제 남자는 아래층성이 없죠. 없나요? 보인자만 있던가요? 갑자기 헷갈리네요. 혈액봉하고. 어쨌든 엄마가 아래층성일 경우에 태아가 아래층 양성이면은 원래 그 산모 혈액하고 태아의 혈액은 서로 섞이질 않아요. 그 저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산모피가 태아한테 넘어가 가지고 태아피랑 산모피랑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걸로 착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건 아니에요. 산모의 피하고 태아의 혈액은 완전히 다른 그 순환 시스템을 이용을 해요. 뭐 같은 시스템을 이용하면 큰일 나겠죠. 혈액형이 다른데 같이 피가 섞이면은 뭐 수혈 부작용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요. 혈액 순환계가. 그게 이제 만나는 부분이 태반에서 만나는 거잖아요. 태반에서 한쪽에서는 태아 혈액, 이쪽 편에서 자궁 쪽에서는 산모 혈액이 만나서 거기서 이제 영양과 산소만 서로 주고받는 거죠. 그런데 이게 딱 분리가 엄격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일부 성분들이 뭐 약물, 그래서 이제 산모가 먹은 약이 이제 문제가 되고 하는 게 미세한 입자들, 약물이나 이런 것들은 서로 이렇게 소통이 되기 때문에 엄마께 아기에게 넘어가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피는 기본적으로는 덩치가 커서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소통이 되진 않는데, 일부 새 나오는 게 조금 있어요. 그래서, 적혈구 같은 게 태아의 적혈구가 일부 새 나온 것 때문에 산모의 혈액 내에 그게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산모로서는, 아, 이물질이 몸에 들어왔구나 해서 몸에서 항체를 만들어내게 되니까, 그 태아의 혈액에 대해서 항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현재 임신한 태아는 괜찮은데, 두 번째 태아부터, 그 산모 몸에 형성된 항체가 태아를 공격해서 용혈 질환이 발생해서 다음부터 아기가 유산이 되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태아가 산모에게 있어서 이물질로 작용하는 거부반응은 일체 일어나질 않아요. 참 신기하죠. 우리가 왜 이렇게 장기 이식 같은 거 하는 데 있어서 제일 난관이 면역 체계를 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 이식을 했을 때 이제 뭐 요즘은 성공률이 많이 올라갔지만 무슨 뭐 심장 이식도 그렇고 간 이식이나 폐 이식 다 마찬가지인데 콩팥 이식도 그렇고 이식을 하면은 혈액형은 물론 낮춰서 하죠. 근데 이제 혈액형만 낮춘다고 되는 게 아니고 조직 적합성이라는 게 맞아야 돼요. 이 중에도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조직 적합성이 맞아야 되는데 이제 조직 적합성이 맞았다고 해도 내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다 거부반응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 거부반응을 이제 낮춰주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약품들을 쓰죠. 그래서 이식 수술 받은 분들은 평생 약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식 거부 반응을 낮추는 것이 굉장히 문제인데 이게 산모에게 있어서 태아가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도 않으면서 잘 유지될 수 있는 이 메커니즘. 아직 잘 몰라요. 왜 그랬는지 정확히. 잘 모르는데 지금 연구하고 있죠. 이제 학자들이. 이런 메커니즘을 정확히 밝혀낸다면 그 이식 거부 반응 분야에서도 획기적 진전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세 번째 질문해 주신 임신과 면역관의 관계를 말씀드리자면 전반적으로 임신 중에는 면역성에 저하는 없다 라는 게 아직까지는 통설이고요. 특수하게 태아에 대해서 면역 억제 기능만 작용할 뿐이다. 태아에 대해서만 면역이 일시적으로 특수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만 면역이 제한되어 있을 뿐이지 다른 일반적인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별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물론 여러 보고들이 많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그 면역 체계 중에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 체액 면역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 항체, 뭐 항원 많이 들었죠. 뭐 IgG, IgM이라고 하는 면역 체계가 하나 있고 또뭐 임파구 많이 들으셨잖아요. 이런 임파구 또는 거식 세포 이런 걸 통한 면역 기능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이두 가지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뭐그 IgG니, IgM이니, 이런 것은 영향을 받는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전체가 다, 감소가 조금씩 된다고 말하는 보고자도 있어요. 현재까지는 별 영향은 없다. 너무 걱정하실 게 없어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죠? 인플루엔자로 인한 폐렴과 같은 특별한 몇 가지, 소수 몇 가지에 대해서는, 취약하다. 그런데 왜 임신 중에 뭐 풍진이니 뭐니 굉장히 이렇게 걱정하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치료가 감염이 잘 특별히 더 되는 건 아닌데 태아의 입장 때문에 치료를 하는 점에서 애로가 많기 때문에 더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조심하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뭐 저기 주제가 좀 어려워서 그런가 별로 질문이 없으시네요. 그리고 또뭐 질문할 거가 있으신가요? 네, 저 외국을 여행할 때는 그몇 가지 풍토병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결핵과 그 한탄바이러스 이런 게 풍토병인데, 그런 거 간염 이런 것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하고 했다고 하는 그런 증명을 내야 돼요. 유학 갈 때도 그런 걸 맞아야 내야 이제 그게 허락이 나죠. 아, 그리고 뭐 어차피 이제 뭐 감염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임신 초기에 지금 뭐 임신 여기 보니까 초기 임신인 분은 없으신 것 같은데, 뭐 풍진하고 몇 가지 검사를 하죠. 그거는 이제 톨치 검사라고 그래갖고 원래 몇 가지를 하게 되는데 보통은 대표적으로 풍진만 해요. 톨치 검사는 뭐 톡소플라즈마의 T, 뭐 그다음에 헬페스 같은 거, 뭐 매독 수두 묶어서 아더 질환 그래가지고 O, 그다음에 루벨라 풍진 R. 뭐, 그 다음에, 거대세포바이러스라고 하는, 사이토메갈로바이러스 C, 그 다음에, 단순 헬페스, 그래서 H 해가지고, 톨치 검사라고 하고, 이 다섯 가지의 대표적 질환에 대해서 검사를 원래 하게 돼 있어요, 원래. 원래 하게 돼 있는데, 교과서에는. 외국에서는 다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중에, 톡소플라즈마 검사는 보험 안 되고, 매독은 보험이 되죠. 수두 보험 안 되고, 풍진은 보험이 돼요. 거대세포 바이러스 보험 안 되고요. 단순 헬페스 보험이 안 돼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몇 가지 중에 대표적으로 이렇게 교과서에서 확인해 보라고 하는 임신 중 초기 감염 질환에 대해서 몇 가지는 보험 적용이 되고 몇 가지는 안 돼요. 이런 걸 그냥 다 원래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일반으로 검사를 해야 되죠. 이제 잘못 이제 막 무작위로 막 하다 보면은 이제 돈에 눈먼 의사가 되는 거예요. 고양이를 키우는 분들은 뭐 톡소플라즈마 검사를 해본다든가 이렇게 좀 선별적으로 하면 사실 되는데, 이제 무차별적으로 다, 사실 원래는 다 해야지 되는 게 맞죠. 왜냐하면 어디서 감염될지 모르니까. 근데 이제 보험 규정에 안돼 있다 보니까, 이제 막, 이제 비용이 좀 많이 들어요. 이런 걸 검사를 한 항목당 한 2, 3만 원씩 드니까요. 이거 다 검사하면 10몇만 원 들죠. 그래서 이런 참, 애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보험되는 검사 외에는 하지는 않는데, 풍진도 뭐 해오라고 하고, 뭐, 안한 분들은 뭐 검사를 하는데, 이건 보험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비용이 좀덜 드니까요. 이렇게 매독 검사는 보험이 되니까 하고, 이렇게 보험 규정에만 있는 것만 아주 하는데, 네, 채팅창에 뭐가 있나요? 뭐, 무슨 질문을 하셨죠? 예, 홍삼은 안 먹었고요. 예, 지금 이게 창이 멀어가지고 안 보여요, 잘. 또 제대열 뭘 알려달라고요? 제대열 뭐 기증이요? 아프다고요? 누워 있으면 괜찮은데 걸어 다녀도 아프고 날벽다구님. 아, 누워 있어도 아프면 병원에 와야 돼요. 누워 있어도 아프시면 병원에 와야 되고요. 제대열 기증하는 문제는 뭐 하라 말하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서 제대열 기증이나 보관은 뭐 본인들이 알아서 할 문제예요. 나중에 제대열을 보관하거나 기증하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이제 그 골수 기증이 워낙 적기 때문에 그 제대열에는 그 이제 그 만능 줄기세포라 그러죠 왜? 그러는 이제 여러 가지로 분화할 수 있는 세포들이 있는데 골수에서밖에는 채취할 수가 없어요 성인에서는. 그러니까 특히 혈액 관련 질환에 있어서는 골수를 다 파괴하고 그거를 골수를 기증받은 걸 이제 이식을 해야 되는데 뭐 백혈병 같은 거. 근데 골수 기증자가 워낙 없으니까 그냥 제대열에 있는 그 줄기세포 같은 거 그런 걸 이제 보관해 놨다가 나중에 그 아이가 컸을 때 그런 질병이 생기면 쓴다 그런 건데 최소 15년 20년을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15년 20년 된 회사가 아직 없어요. 지금 운영한 지가.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검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이게 제대로 효과를 볼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기 어렵죠.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보관료가. 왜냐면 굉장히 오랫동안 보관해야 되기도 하고. 뭐 기증하는 문제는 뭐 하면 좋겠죠. 뭐 하면은 뭐 괜찮은데 이제 탯줄을 좀 일찍 잘라야 돼요. 그러려면. 근데 탯줄을 늦게 자르는 걸또 바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둘 중에 한 가지는 포기를 해야 된다는 점. 뭐 물론 탯줄을 일찍 잘랐다고 해서 해로울 건 없어요. 특별히 의학적으로. 다만 뭐 맥박도 띄고 있는데 자르면 아기가 무슨 손상을 받는다, 트라우마를. 그래서 늦게 자르는 걸 원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그런데 늦게 맥박이 멈춘다면은 자르면은 제대혈을 채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장단점, 어느 쪽에 하나 선택해야 된다는 점이 있어요. 제대할 기준에 대해서 궁금한 점 해결이 됐나 모르겠네요. 자, 2시가 넘어서 배가 아프시다고 하니까 병원에 딱 오시도록 하고요. 다른 거는 뭐 질문 특별히 모르겠는데 채팅창에 글씨가 작아서 잘안 보이기 때문에 좀 제대로 설명을 듣고 싶다는 거는 미리 토막글에다가 글을 남겨주시면 돼요. 오늘은 토막글에 글을 올리신 세 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고 채팅창은 보고 답변을 해드릴 수는 있지만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지도 않고 또 답변을 미리 충분히 생각할 시간이 없어서 좀 미흡한 충분한 답변이 안될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뭐 메르스도 그렇고 날씨도 덥고 그러면 다들 건강 관리 조심하시도록 하고요. 오늘은 의료 상담 생방송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코코아 010710님 감사하고요. 더 페탈님, 리베크롬님, 푸드라곤님 참여해주셨습니다. 박군마누라님, 날벽다구님 감사드리고요. 날벽다구님은 오늘 처음 오신 건가요? 시온맘님 감사드리고요. 김지은별님 아까 궁금하신 점 해결되셨죠? 동민님도 오랜만에 오신 것 같은데 바쁘셨나봐요. 예, 감사드립니다. 정인하트님, 김미수님 모두 감사드려요. 즐거운 오후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